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는 그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무릎에 뭐 워낙 굳은 살이 많이 베겨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그 대처법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 때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선 야고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관해서 말할 때 기도의 두 가지 큰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 맺는 그 두 가지 기둥이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에 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거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맹세를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많은 맹세가 사실은 거짓 맹세나 헛맹세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는 게 어떤 심리겠어요? 내가 맹세를 해야만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것 아니에요? 내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맹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워낙 하나님을 또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게 가장 맹세는 효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는 좀 두렵고 또 때로는 거짓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을 들고 이렇게 맹세를 많이 했어요. 뭐 사업을 할 때든지 또 무슨 뭐 어려움을 닥친다든지 이럴 때 맹세를 많이 했는데 어려운 관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뭐 애들도 우리가 막 옛날에 나무라면 뭐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뭐 생명을 걸고 손가락 걸고 손가락 정도 걸었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그게 지켜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맹세하지 말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로 충분하지 무슨 맹세냐. 왜냐하면 맹세가 안 지켜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분이고 우리는 약속을 깨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말이죠. 19장을 보면은 예, 제발 그렇게 헛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대고 하늘을 들고 맹세를 해? 내 이불이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내 걸 두고 또 맹세하면 그건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을 하고 해야 돼? 그걸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해야 될 상황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잘못 살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이미 믿음을 주지 못하고 믿음이 깨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고 자주 들어오는 사람은 오늘 일찍 들어와 그러면 뭐 예, 들어올게 일찍 들어올게 그러잖아요. 또 안 들어오잖아요. 늦게 들어와서 또 야단 맞으면 내가 내일은 꼭 일찍 들어올게. 그 또 안 들어오면 그러다가 이제 신뢰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스와 노로 충분한 삶을 살아라. 곧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내 말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치닫게 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뭐 왜 맹세를 많이 안 했겠어요. 억울한 일을 겪고도 맹세를 하고 이랬는데 억울하면 풀어달라고 맹세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에요. 뭐 나보다도 더 정직하지도 않은 인간한테 내가 맹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직 안 믿어주기로 작심한 인간인데 뭐하러 맹세를 했는지 모를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오해받으면 오해받은 채로 사는 거죠. 뭐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헛맹세할 필요 없이 사는 게 평소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얘기는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성공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자리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믿을 수 있는 인간이 되면 보이는 인간한테 믿지 못할 인간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13절, 14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대처법,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기도는 누구나 하는데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생활을 한 사람은 좋은데 평소에는 그냥 엉망으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신앙과는 천리말리 먼 길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다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되냐는 말이에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분한테 집 문 떠드리고 갑자기 뭘 도와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처하는 법은 기도인데 기도에 대처하는 법은 평소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하게 긴밀하게 가지고 가면 그러면 그냥 속삭이듯이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러면 막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고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40일 기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법은 기도인데 기도에 준비하는 법은 우리가 믿음과 거룩함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항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건 사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난에 대처하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기도를 항상 하고 있으면 뭐 감방에, 감옥에 가도 기도하고 또 오늘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려네. 여기서 기도하다고 하는 쓰는 단어는 되게 엎드려 기도하는 걸 말이에요.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찬송은 뭐 곡조가 있는 기도죠. 찬양이라는 것은. 즐거울 때는 뭐 저절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쁠 때는 찬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하면은 뭐 우리가 노래까지는 안 나오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사실 둘이 아니에요. 시편으로 다 찬송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가지고 노래를 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찬송이고. 곡조 안 붙이면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감옥이더라 찬송이 나옵니까? 근데 한밤중에 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이.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아, 어제 좀 늦게 잤는데 뭐 그냥 갑자기 막 핸드폰에서 소리가 지금 난리 났더만 뭐 4.0 지진 났다고 뭐 그래서 또 보고 또 근데 뭐 그러고 나서 그걸 문자 보니까 좀 흔들린 것 같기도 해. 별로 의식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려 다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참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막 그때 간수가 놀래가지고 다 달아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 간수를 영접,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절묘하게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거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나면은 아,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일으키시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기대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 뭐 두렵거나 그렇게 놀랄 일이 없단 말이죠. 예. 자,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있습니까? 다 병이 있죠. 뭐 이런 병 저런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요새는 뭐 정신적인 질환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병이 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 뭐 호칭이 장로지만 그때는 엘더스예요. 프레스비테로스는 다 나이든 분을 말합니다. 교회 오래되신 분들 신앙이 깊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만 뭐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간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건 이제 문자 그대로 기름을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이 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병들면 죄 때문입니까? 죄진 사람들 꼭 병이 듭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병은 죄와 또 관련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우리 사건을 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십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뭐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이건 누구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선천성 질환을 타고났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닉 부이치치나 무슨 뭐 사지가 없는 사람, 오다깨인가 뭐 이런, 그건 뭐예요? 그 부모 죄 때문에 애가 팔다리가 없습니까? 본인이 뭐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팔다리 없이 태어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지가 없는 사람이 사지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살아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마가복음 2장 5절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친구들이 들것을 데려다가 싣고 온 이 중풍병 환자는 무슨 고쳐주지도 않고 우선 죄부터 용서를 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니라. 그랬더니 나음을 입어서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와 중풍병이 관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무슨 병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 일도 아니고, 또 그 사람 뭐 병 든 건 죄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속단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건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회개할 수 있을 일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 누구를 불러다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낫든지 기도가 무슨 뭐 응답을 받든지 하지,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병까지 들었을 정도라면 그 죄를 두고 무슨 기도를 한들 기도가 막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근데 믿음의 기도가, 이게 아까 보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2장 5절에 읽었지만, 아니 이거는 그 누구 믿음을 보고 고쳐준 거예요? 병자의 기도, 이제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가 진짜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한이 합쳐진 죄가 얼마예요? 한반도에 죄가 쌓여도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우리 죄를 먼저 사해달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가 중보자의 자리에 앉기 위한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상화되면 우리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백성에 무슨 출구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돈 좀 벌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돈 좀 벌고 타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 특별히 무슨 뭐 세일의 기도에다, 40일 기도에다, 구국 기도에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해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이자 또한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같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그냥 혼내겠다고 매를 그냥 단단히 준비해서 벼를 때 그냥 어머니가 온몸으로 막아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세요? 예, 자식을 때리는 이 나를 때리라고 중간에 가로서는 것이죠. 그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맞는 것 대신에 내가 맞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게 중보기도란 말이죠.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소그룹 모임이다, 또 기도 모임이다 이런 데 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선교지에서나 어디서나 기도 모임 할 때 꼭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죄를 감춰놓고는 기도해봐야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아뢰어야 될 죄도 있지만 다 아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게 여기서 뭐 특별히 무슨 신적인 신통력을 가진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는 무슨 남다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루 종일 한다고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왜 짧습니까? 관계가 바르면 한마디 부탁해도 되는데 관계가 어려우면 하루 종일 부탁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먼저 점검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정말 뭐 기도 부탁을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삶이 반듯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기도 부탁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를 봐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살아간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레위기 읽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 어떤 사람이 과연 거룩한 사람인가 이 시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해 버려두라. 이런 일 하는 게 거룩이란 말이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주 다니고 무슨 헌금 많이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거룩의 기준이 분명히 밝혀졌는데 이런 거는 안 하고 매일 뭐 성전에 와서 그냥 손 들고 그냥 서 있으면 거룩인 것처럼 되고 말이죠. 헌금통에 헌금 큰 돈을 넣어서 쩡그렁 소리가 나게 하면 거룩한 거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야 그게 거룩하냐, 저렇게 기도 한마디 못하고 서서 가슴만 치고 이 죄를 용서하라는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더 의롭다고 하신다. 이런 끔찍한 비유를 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재판관은 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래요. 부자라고 편들지도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게 재판관의 거룩 아니에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미워하지 않고 또 잘못하면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다 거룩에 대한 19장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면 거룩입니까? 거룩의 통로가 되지요. 그러나 그 거룩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 의인이 간구하는 건 내가 듣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내가 요새 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나.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 말이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막혔다. 그럼 뭐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이에요. 본인이 다 경험이니까.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엘리야 야고보 야 엘리야 우리하고 같다. 예. 엘리야는 여러분 얼마나 큰 이 놀라운 선지자예요. 우리가 뭐 발꿈치나 따라가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라. 여기 성정이 같다는 거 영어 성경을 보면 same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뭐 엘리야나 나나 다 같은 사람이다. 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간구를 했을 뿐이다.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이 아합을 징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세요. 이 좀 야단 좀 맞아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야 이 사람 정신 차리지. 그 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도 기도하니까 조각만한 구름이 떠가지고 그것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천지의 자연 질서가 바뀔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게 다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달라서 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정이 같지만은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대처하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의인 99명보다도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 그토록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늘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하는데 죄인 하나를 두고 돌아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스타입니까? 테레비 많이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누군가를 옳은 길로 돌이키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스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누가 믿음으로 들어왔냐? 이게 우리의 상급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안 되던 일이 풀리는 것도 뭐 기도 응답이지만은 정말 그 죄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 그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고 정리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들이 여러분 큰 어려움을 끼치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나라 전체가 술렁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나를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한 사람씩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뭐 딱 하나를 집어넣고 기도를 해야 돼. 1년간 우리가 그냥 2013년에는 600만인지 800만인지 모를 크리스천들이 전부 한 사람씩만 놓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으십시다. 예.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돌아오면은 나라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가 회개하면 나라가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마시고 그냥 한번 기억나는 사람 하나 딱 붙들고 해도 1년간 나는 이자를 돌이키자. 하나님 이자를 돌이키자. 뭐 북에 있는 사람도 좋고 저기 뭐 하다못해 뭐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좋고 누구를 놓고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 돌아오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온 백성도 기뻐하고 예.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과 거룩함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처럼 뚝하니 서면 이제 우리가 죄인 하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기도를 하는데 마치 산탄총처럼 다 흩어져서 무슨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정말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없을 것 같은 한 죄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기쁨을 저희들에게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13년 한 해 한 죄인 돌이키는 한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때 모든 교회가 한 사람씩 붙들고 기도하여 그 한 죄인들이 주께로 돌이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알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의 길 걷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 따라 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